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인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설교해 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인데 유쾌하지 않은 뇌물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총 39절에서 뭐 이렇게 복수로 두번 이상 한 구절에서 나타나는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총 39절에서 어쨌든 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있고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란법, 정치자금법 이런 법률들을 제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하게 이 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이렇게 엄하게 다루는 그 이유는 뇌물이 상당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커피 한 잔이, 밥한 번이, 그리고 뭔가 제공하는 선물 한 번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판도를 바꾸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당히 유력한 자가 누구인지를 금세 알아서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지 내가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요. 평가가 바뀝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데 그 선물 공세 한 번이 김영란법에서 5만 원으로 정해놓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뭐밥한번 사면 5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지해 놓은 것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충분히 많이 봐온 사실일 것입니다. 유리하고 이 편안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가고 갈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그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뇌물을 활용하는 경우, 이것은 내가 뇌물을 이제부터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본능적인 느낌으로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신명기에서 뇌물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걸리면서 성경 프로그램으로 뇌물을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물에 대한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무엇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이것은 공동체나 뭐 공의나 어떤 개인의 관계를 망칠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의 개인의 경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뇌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이 아침에 왜 뇌물을 설교해야만 되는가 하고도 이제 같은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성경도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시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모스 5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여기서 보면 뇌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물이 좋지 않은 것임을 밝힙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요, 여기 말고도 뇌물이 도덕 윤리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그 문제로 뇌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뇌물을요, 보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성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에도 해당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껴넣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여러 구절에서 등장하는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뇌물을 받는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제 여기 말고도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하는 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공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 속성에는 여러 본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흐리게 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33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야, 여기서 보면 뇌물이 등장하는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와 그 다음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게 공의가 훼손되는 문제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읽었던 우리 아모스서 5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아모스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는 자는 의인을 학대하는 게 되고요. 죄악이 무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뇌물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사실 뇌물을 받는 자는요, 내가 무슨 의를 해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내 주머니에 하나 더 들어간 거고, 그저 커피 한잔 마신 거고, 선물 한번 받은 것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결과는 공의가 훼손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요. 왜 뇌물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인 시선을 흐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이 뇌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사실이고요.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런 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좀몇 군데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먼저 뇌물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대로 성경 띄워져 보시면 뇌물의 결과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여 끝내 무언가를 왜곡시키는, 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요, 주로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는 자의 기울어진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래서 뇌물은 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에 대한 판결, 개인에 대한 판단, 공동체에 대한 판단에 지극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불행하게도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바로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그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공동체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울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3절도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울어진 권력 구조 속에서요, 주로 힘이 더 많은 사람이 뇌물을 받고 힘이 좀더 약한 사람이, 그러나 부한 사람이 뇌물을 제공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윈윈하는, 여기서 패거리 문화가 생겨나고요, 이익이 집중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공의가 이렇게 왜곡되어질 때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요, 성경이 그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1장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한 군데 더 읽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모스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눈을 더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장 23절에서는 뇌물을 사랑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아가 피해를 받고 과부의 송사가 억울한 결과를 맺게 되는,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당시에 가장 약했던 계층, 취약계층이 뇌물이 가지고 온 파생적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독식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익이 집중되며 그 공동체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에게 취약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끔찍한 결과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 취약계층, 가장 연약한 자가 피해를 받는 결과가 오게 되어져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성경 그대로. 여러분, 눈이 어둡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눈이 어둡게 된다는 건요, 볼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는요, 주로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 앞선 자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더 힘을 가진 자들이 눈이 어둡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와요? 그러면 볼 것을 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점, 한 가지 생겨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떤 점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뇌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뇌물을 받아서 눈이 어둡게 되면서 무엇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다른 그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하나님, 주권자, 진정한 재판관. 인생이, 그 일이 인생의 실력과 물질과 부로 결정될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영향력으로 내 인생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쥐고 있구나,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뇌물이라는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주로 뇌물을 뭐 주고받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과부의 송사,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닫게 되어져요. 성경이 뇌물을 금한 것은 바로 이 주권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 멀리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기 정치권에 있는 문제라든지 정말 돈을 주고받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너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드려서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권을 쥐고 계신가? 그저 사람의 영향력이다. 우리가 제공한 선물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또 그렇게 들어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본성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경건을 잃어버린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아침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에, 그 실력에, 그 권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끝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부리가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개인 가운데, 특별히 앞선 자들의 시선이 왜곡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사랑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말씀이 기억나는데도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오늘 또 휴일인데 혹시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우리 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